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채소와 열매들을 먹을 것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들도 사람의 먹을거리를 허락해 주셔서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에 대하여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마련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양식의 부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투쟁하듯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집단과 집단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대립하고 각축하는 것도 부족한 양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투쟁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세계의 지배권을 두고 다투는 큰 전쟁들도 많았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작은 부족 국가들 사이의 다툼도 끊임없이 성경에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와 같은 전쟁들이 다 추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식량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민족들의 생존 투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들이 농사가 불가능한 황무지 불모지들이 많았고 사막에 거주하는 민족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인구수는 점점 증가해 가는데 식량은 절대 부족 현상을 보이면서 식량을 위한 많은 전쟁들이 성경에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흉년도 아주 자주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부딪힌 문제가 흉년 문제였습니다.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의 시대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물을 가져야 했는데 이 우물을 두고 블레셋 사람들과 사이에 끝없는 긴장관계가 이어졌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시대에는 오랫동안 계속된 큰 흉년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모든 가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심각한 식량 문제가 늘 있었고 이 문제 해결이 언제나 당면한 현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크게 달라진 바가 없었습니다. 식량 생산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쟁보다는 로마에 의한 체계적인 수탈이 더 심각한 식량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강제 수탈을 당한 굴욕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통계된 것을 보시면 1912년과 15년, 16년 사이에는 쌀 3,000석을 생산했는데 그중에 약 9%인 105만 6천석을 일본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1937년 통계를 보시면 1941만 석이 생산되었는데 716만 천석을 일본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27%를 수탈해간 셈입니다. 일본은 이 조선사를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과 함께 특히 일본술인 사케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식민지를 대하는 침략자들의 행태였는데 2000년 전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백성들의 배고픔이 점점 더 심각해 가던 시기가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을 살펴보시면 여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구제를 많이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에 따르면 클라우디오스 황제 시기에 큰 흉년이 겹치자 안디옥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부조를 모금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에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예루살렘 여행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 와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서민들을 언제나 만성적인 식량 문제, 가난의 문제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던 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현장에 있는 먹거리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뿐인 것을 아시고 그것을 가져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배고픈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그 돈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먹이시는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이 한결같이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인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모인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먹일 방법을 찾으시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점이 세례 요한이 순교한 직후였음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시대의 의인이었고 400년 만에 나타난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극히 자신을 낮추어 나는 쇠해가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나와 그분을 비교하자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겸손해 했습니다. 그렇게 겸비한 사람이지만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하며 그들의 비리와 부도덕을 규탄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그에게서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그를 따랐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위인이었던 요한이 간악한 여자의 생일 선물로 목이 달아나자 백성들의 허전함은 이루 말로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한 마음으로 모여든 실망한 백성들에게 위로의 긴 말씀을 베푸셨고 날이 저물자 배고픈 그들의 사정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현실 문제에 허탈한 마음을 안고 모여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생각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그들을 향한 긍휼이 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음에 들어가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라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제자들도 이 무리들이 스스로 먹거리를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인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갈릴리 인근 어느 마을에 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만한 곳이 있었겠습니까? 돈도 없고 사 먹을 만한 장소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의 제안은 책임 회피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 모든 기적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기적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기계적으로 작동되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시고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끌어오르는 인간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인데 구태여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금기사항이었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넉넉히 낫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 그의 상처 입은 몸을 붙잡으시는 것은 한 인간이 인간으로 누려야 될 행복을 상실한 채 절망 가운데 모진 세월을 살아온 것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그로하여금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물론 한 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것에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국민적인 노력,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성취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의 근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은혜가 기적을 가능케 만드는 시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의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모든 사람을 만족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 광야 현장에서는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금방 계산해내는 산술적인 사람 빌립이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찾아오는 실천적인 사람 안드레도 함께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어린이도 감사하고 어른도 만족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모두 흡족해 합니다. 그 남은 열두 바구니에 거둔 남은 음식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했습니다. 한 분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케 하신 은혜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일과는 다른 현상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한 사람이 가져가면 다른 한 사람은 빼앗깁니다. 한 사람의 문제 해결이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공동선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쉽게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삶의 능력, 내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양식이 해결되는 길, 모두가 만족한 문제 해결의 시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가슴속에 품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도 그 주님의 긍휼 실천하는 것을 내 삶의 중년 덕목으로 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삶의 자리마다 오늘도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5천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오늘도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 풍성한 축복의 잔치 현장에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남은 조각을 다 거두었더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단 한 조각이라도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작은 조각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 함께 풍족하게 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의 절약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구촌의 식량 문제가 심각하지만 사실 가진 나라들의 낭비만 줄여도 지구촌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 세계 곡물 유통량이 35억 톤이나 됩니다. 이것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1kg씩 먹을 수 있는 생산량입니다. 그런데도 굶주림의 문제가 지구촌에 여전히 현실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유엔이 2015년에 설정한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될 17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빈곤의 종식이고 둘째가 기아의 퇴치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빈곤과 기아는 현실적인 문제로 지구촌에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굶주림이 지구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낭비되고 폐기되는 곡물의 수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고 구하지 말아라. 이거 다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허락하시는 식물의 양은 충분하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절약의 정신은 성경이 가르치는 중년 정신과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은 아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소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헛된 낭비는 철저히 금지하십니다. 필요한 일에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 바칠 수도 있지만 광야에 떨어진 떡부스러기 한 조각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개인 살림 살리는 교회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에는 최대한 교회가 사용해야 되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등 하나 켜고 끄는 일도 우리 효율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종이 한 장을 사용하는 것도 세심한 배려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21장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했습니다. 과소비와 낭비가 미련한 자의 행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깔뱅은 건면과 절약과 구제를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경제생활의 근본 원리로 제시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득을 창출해내고 사용을 절제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어야 오늘의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님의 교회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면 4인 가족 하나를 한 달간 먹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잘 수급되지 않아서 괴롭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쩜 우리가 버리는 것만 좀 줄인다 하더라도 그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을 줄이고 낭비를 삼가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오늘날 지구촌의 심각한 문제인 생태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과소비와 낭비는 물질의 허실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생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식량 생산을 위해서는 더 많은 농경지가 필요하고 이를 확보하려면 산림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생산 과정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양과 물의 오염 문제가 생깁니다. 운반 과정에 많은 교통수단이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탄소 발생이 가중되어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육식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동물 사육이 대량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목초지 문제가 생기고 화학 사료 사용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동물들이 내뿜는 가스의 문제 등 생태계 파괴 중요한 요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과식과 탐식을 줄이는 것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등 하나 줄이는 것이 전기요금 얼마 절약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생태의 문제인 것처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미래의 생존을 위한 주님의 지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버리는 것이 없는 광야에 5천명의 잔치와 열두 바구니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 열두 바구니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양식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의 나눔과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깊이 명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이 의미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산으로 떠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한 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광야의 잔치가 단순히 일용할 양식 한 끼 해결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적을 가르쳐 단순히 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은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기적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예수님의 첫 번 기적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마지막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을 처음부터 표적으로 설명합니다. 뭔가 심상찮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적적으로 한 끼 양식을 해결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사건이 가르쳐주는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참 진리의 말씀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식량 문제는 그들의 심각한 문제였고 이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게 해서 먹여 살렸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먹는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 기도는 기적을 만드시게 되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니까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는 왕으로 추대한 움직임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 산으로 피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떡만 먹었지 표적은 보지 못했구나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은혜가 우리의 먹는 양식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3절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함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했습니다. 이 육신의 한 끼 식사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야 될 터인데 그 영생하는 양식은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살과 피를 내가 받아들인다 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주님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에 잇대어 삶을 살게 되고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 누리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양식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내 죄를 속량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양식인 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자고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헛된 육신의 정욕 충족시키는 일을 위해 혈안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방랑하는 나그네처럼 살지 않고 하늘나라 바라보는 순례자처럼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보혈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의 살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영생의 길을 걷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답게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나라 위에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길을 걷는 순례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